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그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하늘의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늘의 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성경 통독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여 삼창 이야기하잖아요. 왜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여 삼창 세 번을 꼭 불러야 됩니까? 혹시 아세요?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여 삼창하는 이유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라. 두 번째는 섭리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 세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에서 주여 삼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특히 섭리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로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드 앤 세이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비어 앤 로드가 아니라 로드 앤 세이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곧 구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구주, 곧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한번 보시자면 한번 그 사실인지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Our Lord and Savior 앞에가 구속의 주 하나님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어떻게 향하느냐 하면은 새로운 순종의 노력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곧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무게 있게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말을 무게 있게 듭니다. 듣습니다. 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말을 귀로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듣게 되면 저희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하나님 권위가 보여야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보입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를 비웠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고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 이제 그 장자권을 그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 에서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더니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라헬. 그 외삼촌의 둘째 딸입니다. 근데 이 라헬을 보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7년간 봉사하고 일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얻기 위한 그 하나의 마음으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죽자고 일하고 뭐 빚이 땡땡 나도 일하고 열심히 이제는 내가 7년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은 저 내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밤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봤더니 둘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큰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외삼촌한테 달려가서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방에서는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둘째 딸이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7년간 더 돈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하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합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외삼촌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동기가 이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그 7년이 이제 14년이 됩니다. 이 순종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으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었지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은 그 사랑의 대가를, 사랑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순종을 하는데 순종에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가 기꺼이 사랑에 대해서 그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 순종을 사랑으로 하는데 걸림돌이 그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에 이 걸림돌이 있어서 이 순종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순종하게 되고 의무감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그 애굽의 생활보다 더 불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경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순종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을 거쳐서 온전하게 되고 그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했던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순종을 할 때는 순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 순종의 비용이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비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뭘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지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걸림돌을 너무 잘 알기에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가 고난이라는 비용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나, 저희들이 아는 잘 요나서, 에메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가면은 니느웨가 이쪽에 있으면은 저쪽 아주 먼데 반대의 스페인으로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요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하셔서 내가 순종치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라고 그때에 맞춰서 배를 딱 준비하셨구나. 야 이거 과연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또 배에 올라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뱃사람들이 이 풍랑을 바라봤는데 그 풍랑은 이 배가 뒤집어질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배에서 풍랑이 일어난 것은 이 뱃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지 뱃사람들이 선장이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그 이름이 걸린 겁니다. 그 요나한테 그 선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왜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이 요나를 바로 던지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구하지 못하니까는 결국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저희들이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36년 동안에 저희 아버지나 그 조상 그 이웃들 핍박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아버지가 일본 감옥에서 일본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요나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 느느웨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나라인데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갖고 그 목을 그 산 위로 이렇게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요나가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라는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 원수 같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나가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지, 하나님께 죽이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참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하는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심장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창자나 뭐 어떤, 그 위가 움직였을 때의 그 진동이요. 아마 이 지진의 8도에서 9도의 지진의 강도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7도나 8도가 되는 지진을 계속 느끼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소화되는 그 움직임 속에서 그 진물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죽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요나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께 순종치 않아서 주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단절되었지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요나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는 아버지를 향한 그 말씀의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가 지금까지는 죽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 말은 너무 쉬워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내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게 가진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불평한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힘 하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믿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좀 더 내게 하나님 말고 믿을 만한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 힘이 없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다 받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나에게 아무 힘도 없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아니다. 이것 이상으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뭘?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시고 나를 기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매일매일 문 앞에서 그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고 완전히 거지보다 더한 그 모습으로 됐던 그 둘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둘째 아들의 귀를 회복시켜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아들은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 사랑을 넘쳐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많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표현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냐면은 그리스도가 되고 성도가 되면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목표하고 세웠던 일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경험이고 또 다른 십자가의 경험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한 경험이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빚으로 해서 이 고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격하고 넘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져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하고 싶은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경험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